안녕하세요. 예. 벌써 2012년 마지막 주 예배네요. 그렇죠? 예.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이다 보니까 오늘 예배는 아무래도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한 해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또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좀 따뜻한 기대의 정서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한 해를 좀 냉정하게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듣는 설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설교잖아요.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높은 산들을 평탄하기 위한 작업이 세례 요한의 작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해야 되는 세례 요한적 작업, 마음을 좀 평탄하게 하는 작업으로 오늘 설교가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설교 제목은 한 해를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셔야 될 텐데 2012년을 잘 정리하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텍스트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여러분들 2013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후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간 그런 말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문장이에요, 사실? 이 말은요, 미래형 문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대할 때, 내가 오늘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내가 이게 후회할 만한 선택이면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미래형 문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과거형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이미 후회할 거리들이 넘쳐나는데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있는데 이를 어지러놓고 벌려놓을 논리들이 있는데 아, 난 후회 따윈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과거형 문장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은 내가 내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써야 하는 문장입니다. 너 내일 뭐 할 거냐? 너 오늘 뭐 할 거냐? 아, 나는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살고 싶어. 내 인생에 후회 따윈 없어. 라고 미래를 얘기해서 할 때 써야 되는 문장이지. 너 네 어제 어떠냐? 네 1년이 어떠냐? 네 한 달이 어떠냐? 할 때 아, 난 후회 따윈 없어.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성공적이었나? 그렇게 좋은 선택들만 하셨어요? 근데 마치 후회를 안 하는 게 좋은 것인 것처럼 후회 자체가 나쁜 것인 것처럼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맘만 부산하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후회 자체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 오만과 자만, 괜한 허세 여러분 이런 실수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후회하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표현들은 이런 여러 가지로 있네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패가 예견된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이 예견된 미래를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패가 예견된 미래를 갖고 있어요. 이미 어질러놔서요. 내일은 실패할 겁니다. 근데요? 낙관. 아, 괜찮을 거야.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행동에 열매가 없어요. 명확하게 봐도 난 문제가 많은 행동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행동에 대해서 아, 별로 문제 없어. 난 의로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심각한 독사의 자식이에요. 굳이 나를 따지자면 난 분류는 한심한 애 분류에 들어가는 애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괜찮은 애 분류에 들어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분류를 한다면 나는 한심한 애에 속해요. 근데 나는 괜찮은 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언을 한다면 네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망쳐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들 가운데 후회를 하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자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합리화하거나 외면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한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사람들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적인 유형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후회하라고 얘기할 때 자기 자신에 해당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후회가 별로 없거든요. 왜 후회가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왜 후회가 없죠?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난 올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예상했던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근데 후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1년 365일을 돌아보면 365일 중에 기분 나빴던 날이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웠던 날이 훨씬 많아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고 그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만족스럽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나는 후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우안이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세리우안이 후회하라고 얘기해도 아 저건 나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세리와 저런 그 병정들 같은 그런 일반 서민들 같은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 후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후회하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후회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 후회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만족스럽게 살았어요. 내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을 실행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줍니다. 나도 안정감을 느끼고요. 1년 돌아보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기분 좋게 살았어요. 또 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심플합니다. 1년을 돌아봐서 기분 좋았던 날이 기분 나빴던 날보다 많으면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멸망의 미래를 갖고도 낙관에 빠져있던 사람들. 독사의 자식이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후회 없는 사람의 두 번째 유형은 병정과 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후회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자기도 알아요. 근데요, 잘못할 만한 이유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런 식민지체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건요, 다른 사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군인 누가 인정해 줍니까? 목사만큼이나 인기 없는 직업이 아닌가? 나보단 있나? 목사만큼이나 인기 없는 직업이 군인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에 군인 하면 사람들이 와,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월급이 많았나요? 아니에요. 대우가 좋았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처우와 뭐 노후가 보장됐습니까? 아니에요. 군인은요, 부패경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월급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부패한 시대에는 경찰이 월급을 많이 줘서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 경찰이 자기가 해먹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당시에 군인들은 어떻겠죠? 사람들을 겁박하고 억압해서 돈을 착취했습니다. 근데요, 돈을 착취 않고 받은 봉급으로만 살려면요, 살 수 있을 만큼 안 좋습니다. 여러분, 받은 봉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이렇게 해야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인 거 알지만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군인은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압니다. 근데 거기 항상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합리화하다.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리는 아예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대신 자기가 세금을 부과해서요. 아무 세금 징수 항목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로마는 한 가지만 원합니다. 얼마 채워? 나한테 뭐 10,000달란트, 20,000달란트, 뭐 1,000달란트, 5,000달란트 1년에 이만큼 내. 어디를 항목으로 붙이는지 네 마음이야. 끝이에요. 그럼요, 그 세리는요, 악독한 애는요, 10,000달란트 내야 되는데 20,000달란트 세금 거두면요, 10,000달란트가 자기 거예요. 대신 진짜 10,000달란트 로마가 거두라고 해서 10,000달란트만 거두면요, 자기는 그지예요. 일단 세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한 항목 이외에 세금들을 부과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잡이가 돼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걸 쓰임 받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도 뭐 좋아서 이걸 하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이 직업을 택한 거고 이 직업을 택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세금을 좀 부과를 해야 되고 이왕 부과하는 거 뭐 그러면 목에 풀칠할 정도로 부과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군병들과 세리들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요, 나름대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까지 놀았으면 안 돼요. 논 건 잘못한 거지. 알아요, 나도. 근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열심히 해야 됐다는 거 알아요. 열심히 했어야 됐지. 내가 그걸 열심히 못했다는 게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때 내가 좀 힘들었거든. 내가 미래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알아요. 준비했어야지. 근데 그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때 좀 빠듯했거든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어야 되는 거 알죠? 잘 못한 거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그때 내 마음도 되게 급했거든. 거기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난 뭐 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죠. 세례요한이 후회하라는 게 첫 번째죠. 회개하라고 니네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례요한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도요. 한쪽은 당신 기준에서 보면 제가 문제가 많을지 모르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 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은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쪽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요. 아 그래요. 문제가 많죠. 저도 그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데에 대한 이유들이 있었다라니까요.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례요한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두 사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었잖아요. 합리화할 수 있을 만한. 그쵸? 이해가 되죠?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기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해내는 게 있는데 왜? 내 나름대로는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해낸 게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후회를 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들 가운데 왜 후회하라고 얘기합니까? 좀 더 지루한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다는요, 원래 하나님의 기준과 가능성대로 했으면요, 그냥 로마의 식민지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이든 식민지이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중심가치로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동네는 다 척박하고 황폐한데 그 마을에 가면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더라라고 하는 어떤 대안사회, 대안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 당시 유다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봐요. 우리나라에 그런 도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도시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뭐 모르칠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청주다. 청주로 칩시다. 청주에서 들으시는 분 죄송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주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 서울도 살기가 척박하고 부산도 살기가 척박하고 대구도 살기가 척박한데 청주는 자기들끼리 공동체성이 되게 탁월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 다 시에서 복지가 돼요. 그리고 서로서로 직장을 알선해줘요. 그리고 범죄가 없어요. 문을 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마을을 형성해서요. 아이들이 다 같이 공부하지 사교육하고 경쟁하고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아이들은 똑똑하고요. 그 지역에는 화평이 있고요. 그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실직률이 제로고요. 그 지역에서는 행복지수가 무슨 한국같지 않게 무슨 방글라데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티벳에서나 나올 수 있는 삶의 만족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 도시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도시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정책성으로 그 도시를 모델링하지 않겠어요? 원래 이 유다는 그렇게 됐었어야 됩니다. 알아요? 세례요한이 보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가치에 내가 변질돼서 로마인들 하는 걸 흉내내는 세리와 군인이 되든가 아니면 실제 대안가치는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대안가치라고 달고 속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부패와 향락의 가치를 그대로 쓰는 형식주의자가 되든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돌아봅시다. 아주 심플하게. 왜 후회해야 되는 줄 알아요? 후회는요, 기준의 문제예요. 오케이? 후회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이들 가운데 들이대고 있는 기준은 뭐예요? 야, 너는 인생을 의롭게 사랑하면서 열정적으로 계속 행복과 만족 속에 살고 있느냐? 라는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뭘 갖고 내가 뭘 해냈고 내가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게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롭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 이게 후회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한 해 후회 없으세요? 후회? 나 그럼 뭐 한 해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목사라는 직업도 있고 뭐 교회도 이만큼 잘 되고 있고 뭐 먹고 살만하고 나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후회 없지 뭐. 이건 가짜예요. 후회 없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유를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간판 찾아다니는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이 툭 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탄을 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하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이유를 찾아 헤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속에 실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 후회 없이 살고 있냐? 네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있냐? 너 제대로 살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럼요 라고 대답하려면요, 그럼 껍데기 아니라 내 속에서 난 의롭고 난 사랑하고 난 열정적이어서 난 내 자신과 내 삶에 만족하고 그래서 난 행복하다라는 게 내 안에 툭 있을 때, 그 덩어리가 있을 때 내가 후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들이대고 있는 기준은 그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켰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세리와 그 군인들은, 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알고 내 마음도 뭐 죄책감도 있고 하지만 상황이 사실 그렇게 됐고 내가 그때 그런 이유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 나도 힘들긴 하지만 사실 뭐 다시 돌아가도 별다른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 두 사람들 뭐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들 뭐가 있어야 돼요? 후회가 있어야 돼요. 후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넷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내가 사실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모세급이든가. 죄송해요 진짜. 모세급인데 내가 막 후회하라고 그러면 속으로 아, 김보혜 목사 내 영성을 잘 모르는구나. 아직 후회 같은 건 훅 지나왔는데 내가 한 바울, 모세 그 사이거든 내가. 뭐 이러면 죄송해요. 난 후회가 있거든. 어느 시점에서 후회가 없을 수 있어요? 곧쯤 되면 모세 뭐 이런. 두 번째, 조그맣게 성공하군, 대단한 성공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만한 영성이든가. 1년 365일 보면 후회거리가 80개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거리가 20개인데 아,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20개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이걸 해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정상은 저 멀리 있는데 언덕 위에다가 텐트 치고 여기가 정상이냐 자꾸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내가 저렇게 한심했는데 요만큼 됐다. 아, 정말 감사하다. 이것도 필요해요. 두 번째로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죠. 세 번째, 방금 얘기했던 자기만족이 경의 사람. 내가 몇 개 기준 세워놓고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 자기 틀에 자기를 가둬놔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 네 번째, 어떤 사람들? 한이화로 떡칠을 하는 사람들. 아, 그럴 땐 이런 이유가 있었고 저럴 땐 저런 이유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한 게 내 탓이고 이렇게 한 게 제 탓이고 이렇게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 인생을 떡칠하는 사람. 이런 사람 후회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나 때문은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회는 거기 있습니다. 있는 걸 자꾸 없다고 하지 마세요. 눈을 지끌 감고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후회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의롭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후회는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었어야 되는데 있지 않는 것들, 여러분한테 없었어야 되는데 있는 것들, 여러분 365일을 보세요. 그 365일 여러분들이 지나온 족적과 시간들 중에 그게 없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게 왜 있습니까? 365일의 시간과 족적 속에 그게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없습니까? 거기 후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 후회를 알아볼 거울이 없는 거지. 여러분 후회하십시오. 여러분 후회 안 하면요, 내년도 재방송입니다. 올해처럼 사실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에 진보는 없습니다. 합리화된 인생에 진보는 없어요. 후회하십시오. 처절하게 후회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놓아주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변호사가 되지 마십시오.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후회입니다. 왜요? 후회가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어야 변하죠. 마음에 안 드는데도 마음에 드는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고 왜곡하고 그래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요? 올해 산 것처럼 내년도 살 거예요. 내년 산 것처럼 후년도 살 거고 그 후년 산 것처럼 10년을 살겠죠. 그 10년을 산 것처럼 20년을 살 테고요. 진짜 죽을 때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내가 살았노라라고 얘기할 자신 있어요? 그때 또 이러겠죠. 다들 그러고 살지 뭐 인생 뭐 있나? 하, 초라해라. 죽음의 순간까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한.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오늘 한 해가 안 그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 바꿔야지. 후회하십시오. 후회는 기회입니다. 후회는 약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후회는 강자의 덕목입니다. 왜요? 용기 있는 사람과 소망 있는 사람만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못합니다. 왜요? 소망 없는 사람이 후회하면요, 그건 자기 비난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망 없는 사람의 후회는 후회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 경멸이고 자기 비난이죠. 너는 한심하고 너는 그런 문제가 많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되고 너는 그 따위로 살고 그래 너 어쩌다 그렇게 돼요. 이게 마침표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변명하는 거예요. 살려고 합리화하고 살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자는 후회하지 못해요. 강자는 후회합니다. 어떤 강자? 소망의 강자. 내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로 없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할 때 자기 후회 거리를 똑바로 눈으로 뜨고 쳐다본 사람만 그 후회와 결별하는 겁니다. 내 후회 거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요, 후회해지지 못합니다.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과 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기 있고 소망 있는 강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후회를 시작하십시오.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 진짜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안 그랬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난 절대 이러지 않으리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기서부터 걸어나오게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내 한 해를 돌아보고 합리화하거나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따뜻한 말로 해피 뉴이어로 거기 떡칠 하기 전에 내가 도대체 1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안에 긍정과 낙관도 있지만 그 얘기는 지금 할 거예요. 긍정과 낙관도 있지만 내 안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을 붙잡아 올무가 된 그 후회가 무엇인지 내가 쳐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한 해 있었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새로운 남자친구 얻으셨어요? 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좋은 직장을 얻으셨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올 한 해 가운데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으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를 하나님 또 잘해주세요 라고 기대합시다. 요걸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쵸? 지금 세례관이 그런 얘기 하나요? 없죠? 세례관은 뭐라고 그래요? 거칠게 하나요? 러프하게 나면. 난 이 말이 제일 싫어. 돌들로도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해요. 너는 돌로도 대체 가능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 난 유니크하고 싶은데 난 돌로도 대체 가능한 인력이래. 하여튼 뭐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유치로 하면 정말 거친 얘기인데 진노가 피해갈 줄 아느냐. 도끼가 놓여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난 돌들로도 내 일을 대체할 수 있다. 세례관이 되게 독하게 얘기하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쵸? 러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얘기를 하려면요, 이 러프한 얘기를 하려면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대화만 보지 마시고요, 이 대화가 가능한 전체 틀을 한번 보세요. 이 대화가 가능하려면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전제예요? 얘들은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대상들은요, 원래는 되게 잘해야 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되게 잘할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원래 얘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세상이 우러러보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얘들이 원래 대단한 애들이 아니면요, 원래 괜찮은 애들이 아니면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욕할 이유도 없어요. 왜? 원래 그런 놈들이라면. 그렇잖아요. 원래 한심한 애한테 왜 이렇게 한심해졌냐고 왜 욕을 합니까? 원래는 그래선 안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얘기가 가능한 첫 번째 이슈는 뭐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나쁜 놈이면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정체성이 좋은 놈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얘기를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미 잘날 수 있는 놈이었는데 다 망쳤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쉽다. 끝이죠. 왜 욕해요? 왜 욕합니까? 왜 때려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정신을 차리면, 얘가 지금 회개하면, 새 요한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세례 베풀고 있어요. 얘가 지금 회개하고 세례만 제대로 받으면, 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 자신과 너의 인생과 너의 주변과 너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와 연결되는 거죠? 여전히 이들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요? 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뭐라고 한다는 거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본 모습을, 너는 한심한 놈이 아니라 세속적인 놈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놈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의롭고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네 본 모습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정체성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후회 것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전히 확보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하늘을 지나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지나가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내가 정말 한심하고 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후회는요, 자기 비하로 끝납니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차라리 날 속이고, 날 포장하고, 날 과장하고, 난 합리화하고 살아남으십시오. 왜요? 그렇게 자기 비난을 해버리면요, 죽어요. 죽어요, 그렇게 하면. 후회는요, 소망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1년 돌아보시니까 잘 못 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1년을 그렇게 보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게요,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다시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플레이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 위해서 지금도 끼우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도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고요. 지금도 김보현 목사의 설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끼우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그래도 내 인생에 내가 생명의 가능성을 여전히 확보해온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은 선택들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른 행동들을 해왔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준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가능성을 살려놓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다리를 움켜쥐고 있구나. 이걸 밭에먹지 않은 내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내 가운데 후회와 함께 감사의 정서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같이 뛰고 계시며 내가 여전히 기회를 움켜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기회와 소망으로 있다는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낙관, 이 긍정,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내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후회가 오히려 여러분들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십시오. 후회와 감사. 여러분들 붙잡아야 되는, 새해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세례식을 합니까?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니?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세례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군병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군병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얘기했더니 너희가 받은 독봉을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걸 세례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리에게 정한 세 이외에는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리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행동을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결단을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방향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후회와 감사의 교집합으로 결단하는 포인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단의 포인트들이 생겨요. 결단의 포인트의 테이블 세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결단의 포인트의 첫 번째는요. 뭐냐면요. 구체적인 거예요. 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죠? 풀 스케줄은 몰라요. 그렇죠? 아직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완전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 스케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요, 첫 단추는 나왔습니다. 첫 단추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하려면, 내가 변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데 원하지 않았던 그거, 그걸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 결단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주님,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전체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길 바라고 변화된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사람이 정직해,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구체적인 작은 결단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나 원하지 않았던 것들. 세리가 자기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알죠. 자기가 너무 많이 뜯어먹는 게 자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군인이 자기가 자기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했어요?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몰라요? 알아요. 아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하세요. 어떤 사람은 간단한 문제예요. 게으름의 문제, 기도 안 하는 문제, 이런 사람인 경우 있죠. 아, 내가 변화돼야 돼. 다 준비됐어. 모든 걸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 아, 대박. 아,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런 삶의 방향이군요. 그러면 내가 변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할 수 있군요. 하, 오케이. 안 해요. 기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기도만 하면 이제 변할 사람들 있어요. 기도만 시작하면 변할 사람들이 있다고. 다 관두고 하루에 30분만 무릎 꿇으면 변하기 시작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한다고 사람 다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까지 준비가 됐어요. 가치관도 준비가 됐고 방향도 준비가 됐단 말입니다. 일단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30분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는 거 몰라요? 그게 진짜 어려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무릎을 꺾지 않으시면 못하겠니? 왜 주여 나를 새벽에 깨우소서라고 해요? 네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무릎을, 아니 내 인생 그 정도는 해야지. 응?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사고의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거 익숙해져요.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거 익숙합니다. 평가적으로 사고하는 게 익숙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보지 않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 알죠? 고치세요. 안 고쳐진대. 고쳐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저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강권적인 역사.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고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나 또 이렇게 생각해. 아, 미쳤어. 내가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창의적으로 생각하자. 소망을 보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런 마음 좀 가져보자. 라고 생각에 정신에 투쟁을 하면서 주여 도우소서 해야지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 하나님,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죠. 지금 제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저는 얼마나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난 부정적이네. 하나님 뭐 하시죠? 성령님 일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를 버리셨습니다.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 어?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꾸셨으려면 여러분 이미 다 천사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뒤로 자빠지는데 하나님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서는 결정적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축을 딱 갖고 있어요. 내가 요건 해야 된다. 하나님 진짜 저는 제가 다 양보할게요. 근데 못생긴 애랑 결혼을 못하겠어요. 저는 다 양보하는데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다 양보하는데 이 정도 삶의 질은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삶의 질을 살려면 이 정도의 연봉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삶의 질을 산다는 건 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아시죠? 힘든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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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려면 내가 뭘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고요. 저 그러려면 또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의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도 아시죠?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시죠? 이것만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거기 다 매달려 있잖아. 네 시간, 네 인간관계, 네 돈, 네 생각의 패턴 다 걸렸잖아요 거기. 그거 다 걸리는데 이것만이라도 자꾸 그러지 마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축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나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자꾸 좋아 보이네요? 하나님 그걸 나쁘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쁘다는 건 알았잖아. 그치? 알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또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네요. 이쪽으로 마음을 안 쓸게요. 이쪽으로 마음을 쓸게요.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 세리관님 강권적인 주 역사가 제 마음에 와서 내가 내일 아침에 아 갑자기 세금을 더 이상 걷고 싶지 하지 않은 마음이 마음에서 샘솟아오르면 제가 세금을 안 거둘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도망다니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마치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것처럼 뭔가 요구하시면 다 하나님께 던져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바꾸시면 아, 결단을 하세요. 결단해야 변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방향, 여러분의 잘못된 태도, 여러분의 잘못된 시간 배정, 여러분의 인생에 진보를 만들 수 있는데 진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것, 여러분의 결정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렵죠. 여러분 세리가 세금 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군병이 억압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안 할 거면 이 지금을 왜 가졌어요. 그럼 더 어려워요. 근데요 그 어려운 것을 이 사람들 결단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받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세례받았어요. 결단하고 세금 걷지 않겠다고, 억압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 직업의 모든 베네핏은 포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베네핏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걸, 내가 의롭고 내가 열정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셔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걸,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하겠다고 내가 포기하고 나갈 때 그 군병은 돈은 없지만 선한 군병이 되었으며 그 세리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세리가 되었으며 그들은 예수의 시대를 준비해서 예수가 막상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군대와 군인과 세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을 불러주며 그 시대를 바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좋아 보이는 그 베네핏을 포기하는 거, 내 욕심과 내 편안함과 내가 포기하기 싫은 어떤 사고방식, 내게 있을 어떤 패턴,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십시오. 여기가 첫 단추라는 거 아시죠? 예수는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성령은 아직 등장도 안 했습니다. 여기가 첫 단추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주의 비를 평탄케 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평탄해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를 만나 변화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얘기까지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요. 세례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고요. 성령 없이 천국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포기조차 하지 않으면서 천국 구하죠.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려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그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설교, 23일 설교 되게 따뜻했고요. 아직 기억나시죠? 25일 조금 러프했고요. 오늘 조금 러프하고요. 성부영신 따뜻하고요. 약간 이렇게 가는 거야, 알죠? 내가 새해가 오고 있는데 이러긴 그렇잖아. 12월 30일 밤 11시에 새해가 한 시간 남았는데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오늘 이건 하고 끝내는 좀 따뜻하게 결론 갑시다. 우리는요 또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1차 시기를 실패한 사람이 2차 시기를 가질 때 갖는 집중력, 그 긴장감, 2013년 앞에서 그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1차 시기가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성공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베스트 스코어는 아니겠죠. 최고 점수는 아닐 거예요. 아, 내가 잘은 했지만 내가 금메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그 스코어에 못 미친 1차 시기를 마치고 2차 시기 앞에 서 있는, 혹은 3차 시기 앞에 서 있는 그 긴장감, 그 집중력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긴장감과 집중력 없이 2013년 앞에 서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그저 막연한 낙관 가운데 씁니다.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새해 소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해서 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 몇십 년을 속고도 속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새해 좋은 일 안 벌어질 거예요. 내가 미리 예언해 드릴게요. 그렇게 속고도 몰라요? 아, 그냥 살다 보면 어디서 갑자기 백말탕 왕자님이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 그냥 살다 보면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여기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학교에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이 집에 사십시오.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낙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왜요? 좋은 일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좋은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상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마련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마련하셨었고 올해도 마련하고 계시며 내년에도 마련하십니다. 이미 좋은 일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좋은 일 앞에 서십시오. 후회, 감사, 결단,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후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희망하고, 그래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천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급하셔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 다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문장이죠. 예수를 믿어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거 다 빼고요. 기독교의 기본 요체 다 빼고요. 일단 첫 문장부터 시작합시다. 뭐예요? 신약성경 뭐로 시작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방향이 있다는 걸 기대하시며, 그래서 오늘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 회개. 회개하십시오. 그럼 2013년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 2013년이 나에게 천국이라고 못하겠는 분들, 어떤 상황들이 풀려져야 2013년이 나에게 천국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든가. 하지만 여기서는 이 논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툴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삶에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무릎을 꺾으신다면, 그 천사의 선포 앞에 여러분들 무릎을 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합리화하게 바쁘고 핑계대게 바쁘고 자기만족하게 바빠서 성경에 나와있는 그 삶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뭐 사람이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어쩔 수 없었고 우리 꿈을 좀 크게 가져봅시다. 우리가 껍데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잘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껍데기면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단지 의롭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내가 맞고 내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만족하는 거, 그 행복하는 거 여러분들 원하는 건 단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워들은 세상에 껍데기가 그걸 준다는 속임새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십시오. 뭐가 맞는지 알려고 하시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시고 그래 열정을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직업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삶에 만족할 것이고 여러분 삶에 행복할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살아있다라 후회 없다 난 지금도 내 심장이 뛴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 들여다보십니다. 주님 내가 헛된 것을 바라고 살았다면 지금 회개합니다. 내 인생 1년을 돌아보면 후회거리들이 있는데 제일 큰 후회가 그냥 정신없이 넋놓고 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게 회개합니다.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다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1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저희가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행복으로 가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행복으로 가주셔서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결단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기로, 그 추구를 버리기로, 그 게으름을 버리기로 선택합니다. 내 위치를 정하는 게 결단이에요.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요, 위치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면요, 변화가 옵니다. 그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중에 이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소망이 부족하다면 소망의 선명함을 구하시오. 내가 주님 정말 은혜롭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소망의 선명함을 구하시오. 소망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시작했다는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2013년에 첫 발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결단의 기도,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들 가운데 우리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그저들지 마시옵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소망을 보이게 하시고, 눈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비전을 보게 하셔서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실 거라는,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저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뤄가는 그런 기적을 저희가 만들어 가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더 은혜롭게 더 새롭게 아버지 교회를 더 은혜롭게 더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풀어가야 되는 그 숙제를 저희가 내 숙제로 안고 내 결단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막연한 낙관 가운데 썩어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 썩어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결정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변화를 해서 결정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한사람한 사람의 신념 가운데 성악과 함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내 인생 무엇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눈을 감고 선명하게 쳐다보면 그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 텐데, 그것이 사고방식의 문제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추구의 문제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아버지 게으름의 문제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게 하셔서 이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주를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께 은혜를 가까이 해주옵소서. 우리 주품에 품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세리에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요, 바리새인보다 세리보다 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한테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일할 일을 기대하시면서 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파도라는 것이 당연히 나에게 닥쳐오고 몰아쳐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지만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인생의 파도 때문에 변명하고 인생의 파도 때문에 자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정과 사랑과 의로움과 만족과 행복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날아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들의 부유함과 이들의 평안함, 편안함과 이들의 어떤 안정됨을 축복할 수는 없으나,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2013년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만족과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약속은 성령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사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